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지닌 중간 선거가 6일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은 100명 가운데 35명을 새로 뽑고 하원 의원은 435명 전원을 선출합니다. 또 50개 주 가운데 36개 지역에서 주지사 선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중간선거가 친 트럼프 대 반 트럼프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며 선거 결과가 향후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현재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하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커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중 43%는 민주당에 투표할 뜻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40%였습니다. 또 유권자 18%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8일 뉴욕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4개 항목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노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4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뉴욕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도 이란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는 오늘 성명을 통해 전 세계 중립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일부 이란 은행의 서비스망 접근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지만 더 폭넓은 국제금융체계의 안정과 통합이라는 이익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작은 거래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지난 1973년 설립됐으며 현재 200여 개 나라 11,000여 개 금융기관과 기업이 가입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5일 흑해상공에서 미국 정찰기에 위험한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가 흑해 국제공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해군 소속 정찰기 앞쪽으로 매우 가깝게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투기의 접근 장면을 포착한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25분간 미군 정찰기를 따라붙었으며 한 차례 더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 조종사가 영공 침투를 막기 위해 출동했으며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 해군 정찰기의 근접 비행에 미국이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실험용 원자로 건설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제자는 5일 리야드의 압둘라지즈 공항 과학기술 도시를 방문해 실험용 원자로 사업을 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고갈에 대비해 앞으로 20년간 원자력 발전소 16기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 8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원자로 건설이 석유 고갈과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사우디의 원자력 개발이 경쟁자인 이란과의 핵 경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오는 8일 뉴욕에서 회동합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8일 미북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반발한 유엔 총회 새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책임 규명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 내리겠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동합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폼페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과 만나기 위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8일 뉴욕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항목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8일 열리는 미북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여부가 여전히 관건이라며 북한이 임의로 선택한 비핵화 조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간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에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갖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game is we're getting to the end of this little introductory game here. That is the game after Singapore. I just don't see.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는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이룬 진전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급할 수 없다면 미국이 진전을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북 고위급 회담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시작한 북핵 협상 게임을 마무리해야 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Singapore, there has been very little sign that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So I think Pompeo
힐 전 차관보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준 신호는 아주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폼페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요구인 제재 완화를 거부하고 대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기준으로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을 꼽았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입니다.
So as far as I know, the U.S. still wants North Korea to make a full declaration of its nuclear capabilities.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핵 관련 시설과 핵무기, 핵물질 등 핵 역량이 담긴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존 조정관은 다만 김영철을 만나는 폼페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북한이 이미 거부한 핵신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고집할지 아니면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했는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I don't know what Pompeo's instructions are. I don't know whether Trump wants him to continue to insist on things North Korea.
하지만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 협상도 북한의 완전한 핵 역량을 알아야 가능하다며 핵신고서 제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f North Korea gives him a full denuclearization program, then they can talk about the sequencing. And I never thought it was realistic to expect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완전한 핵신고서를 제출해야 동시적 비핵화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폐기돼야 제재 완화를 기대한다는 것이 결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자의적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번 회담의 보다 근본적 사안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이 수용할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The fundamental issue of whether the United States will be willing to move in a step-by-step
미북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이 지나고 북한과 많은 회담을 갖고도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전까지 어떤 제재 완화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주장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계속 이 같은 입장을 고집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답보 상태인 미북 협상의 돌파구가 되지 못한다면 북한은 다시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the rhetoric, the language that's used by the North to once again become hostile and that the North would take steps.
이전에 북한이 보여준 수사와 언어를 사용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포함해 핵무기를 다시 추구하려 들 것이라는 겁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이 미북 간 간극을 줄일 계기가 되기에는 양국 사이가 너무 멀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So the two sides don't seem to be very close together yet. Well, it seems to me that right now the level of trust has dropped between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북 간 신뢰도가 떨어진 것 같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양측 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미국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북한을 의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번 회담이 북한이 가려하는 방향을 보다 확실히 해줄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핵 개발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논평을 협상 전략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주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제재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이라는 의도라며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외무성 미국 연구소 소장의 논평을 통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5일 이런 북한의 가열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을 결렬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계속 교착된 이유는 양측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북한은 미국과 평화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될 때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평화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CNN은 또 아담 마운트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협상을 앞두고 거친 수사를 보이는 것은 지렛대 확보와 이슈 선점을 위한 의도로 새삼스러운 전략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사가 협상을 실질적인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마운트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이 일부 비핵화 조처를 했다며 이제 미국이 행동에 나설 차례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취한 조치를 표면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비핵화와 평화 과정을 교차한 로드맵을 마련해 양측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신 미국 안보센터의 북한 전문가인 김두현 박사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다시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지만 미북 협상의 판을 깨겠다는 위협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경제발전에 전념하겠다고 북한이 공언한 이후 병진 노선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이루기도 전에 제재 완화를 고수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정이 미국 측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외무성 논평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징후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제재 문제는 미북뿐만 아니라 미한 관계에도 균열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지지하며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 간 경제 협력에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다시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경우 미국과의 긴장이 재점화되겠지만 현재까지 양측 모두 협상에는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CBS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외무성의 이번 논평은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회담을 앞두고 제재 완화를 협상 주제로 올려놓으려는 북측의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신뢰 없이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야생동물 밀거래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와 테러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고 공화당 테드포 하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을 압박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 의원은 북한이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정권의 나쁜 행동에 자금을 대기 위해 광범위한 초국가적 범죄와 밀수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 비확산 무역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포 의원은 이일 VOA에 북한의 이런 활동에는 아프리카에 주재하는 여러 명의 북한 외교관들이 코뿔소뿔과 코끼리 상아를 중국과 베트남 시장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포 의원이 최근 북한의 불법 활동을 거론한 데 대한 VOA의 추가 질의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포 의원은 지난달 30일 하원 본회의 연설에서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해외 정부들이 야생동물 밀수를 허용함으로써 아프리카 내 테러 자금 조달과 불안정에 기여한다며 이 과정에 북한이 연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 의원은 VOA에 지난해 발표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보고서에 따르면 코뿔소뿔과 코끼리 상아 밀거래로 북한 외교관들이 적발된 사례는 18건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고가 밀수품을 은밀히 밀수입하는데 외교 행랑이 사용된 점을 특히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 밀거래를 통한 북한의 테러 자금 확보에 외교적 의전을 이용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사악한 행위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포 의원은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포 의원은 하원 외교위에 소속된 많은 동료들과 함께 코뿔소뿔과 코끼리 상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불법 야생동물 밀매를 겨냥한 법안을 작성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발표된 야생동물 밀매 종식법의 공동 발의를 주도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야생동물 밀매를 무기 마약 밀매와 동등한 수준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포 의원은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더 있다며 여기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의 나라를 압박해 불법 뿔 상아 시장을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을 다음 의회에서 일할 동료 의원들이 계속 수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에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약속 이행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채택한 결의 L64호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The OP16 contains some elements that are unacceptable to DPRK, such as the adherence to NPT and IAEA safeguards agreement. The DPRK remains firm and unchanged.
북한 측 대표는 2일 열린 1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채택된 결의 L64호의 본문 조항 16번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대한 준수를 명시하는 등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확고하고 변함없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오직 북한의 약속만을 언급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각자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조항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견지에서 빠른 시일 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준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64호는 찬성 134표, 반대와 기권 각각 31표와 18표로 채택됐었습니다. 특히 북한뿐만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반대했고 북한은 기권했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NPT 가입국이 아니란 사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My delegation expresses reservations about the cause for adherence to the NPT and we do not subscribe to the decisions of the NPT review conference.
북한은 NPT 준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고 NPT 평가 회의의 결정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NPT 당사국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결의 L28호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비동맹 운동 가입국 일부가 발의한 L28호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완전한 핵무기 철폐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NPT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군축에 대한 비동맹 운동의 입장을 지지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NPT와 관련된 일부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군축을 담당하는 1위원회는 지난 1일 북한과 관련된 결의 L26호와 L54호, L64호 등 3건을 포함한 24건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결의 L54호가 북한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L24호와 L64호도 각각 핵실험 금지와 핵무기 철폐 등을 주장하며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러시아 측 대표로 발언한 블라디미르 예르마코프 외무부 군비통제국장은 L26호가 최근 한반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미국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부정적인 행동을 했지만 북한은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L54호에 기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Because we strongly believe that terms in the resolution related to the atomic bomb survivors should have been phrased in a more appropriate manner so that it fully takes into account
원폭 생존자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생존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생존자 모두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L54호는 북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이 결의에 찬성했지만 올해는 기권으로 돌아섰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총회에 제출된 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책임 규명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권고가 5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5일 BOA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새 결의안은 고문과 그 외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체제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보복, 사상과 종교,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극도의 통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어린이, 노동자의 권리도 유린되고 있으며 성분에 따른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결의안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큰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 결의안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저지른 국제 납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의 긍정적인 조치가 없는 점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세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망명 등을 위해 자유롭게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협력에 대한 빈 조약에 따라 영사접견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5일쯤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 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유엔 회원국들 간의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탈북한 한국군 포로들과 납북자, 인권단체들이 연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6일 현행범으로 한국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이자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일 서울의 청와대 앞 분수광장. 몸을 스스로 가누기도 벅차 보이는 90살 안팎의 노인 6명이 6.25 한국전쟁 국군포로 송환운동을 상징하는 검은 모자를 쓰고 등장합니다. 1951년 육군 백마부대에서 싸우다 북한군의 포로가 된 뒤 2008년 탈출해 한국에 귀환한 92살의 이규일 할아버지는 치아가 없는 입을 힘겹게 열며 호소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몇백만 달러를 주면서 자기네 상사람이 아닌 유엔을 찾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왜 눈이 시뻘겋게 살아있는 우리 국군 포도들 대대하여는 아닌가요?
울먹이며 호소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자 선생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원통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한 것입니다. 꼭 이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탈북 국군 포로들이 인권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군 포로들의 형사고발 대리인을 맡아 이날 여러 단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나고 최대 10만 명가량 되는 국군 포로를 제네바 협약에는 반드시 송환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류했습니다. 이분들을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시켰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는 탄광 등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억류하고 송환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생사 확인도 거부를 하고 서신 교환도 차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북한에서는 43호라고 이렇게 성분 분류를 해서 북한에서 최하층 계급으로 천대를 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까지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으면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사실상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후에도 생존에 있는 국군 포로들을 억류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과 그 이행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인도적 범죄, 반인도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정은이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 형사사법권이 미치는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즉시 사법당국이 형사사법당국이 김정은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인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준국인 한국에 오면 관할권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보고를 보면 한국군 실종자는 8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휴전 때 포로 교환을 통해 돌아온 국군은 8,300여 명. 남은 한국군 포로들은 대부분 탄광 등 열악한 지역으로 배치돼 적대 계층으로 살다가 숨진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군 포로들이 대부분 노령으로 숨지고 500여 명 남짓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지원한 민간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국군 포로들의 문제를 지난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제기하지 않은 건 지도자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자국민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와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이 터지자 나라를 구하겠다고 책가방을 벗어던지고 총을 메고 전장터에 나갔다가 국군 포로가 된 10만 명의 국군 포로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외면해왔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군 포로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 정상회담 때 의제 삼지 않고 입에 올리지 않는 정상회담 앞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국군 포로를 외면하는 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쟁이 끝나면은 억류하고 있던 포로들을 보내주는 게 종전선언의 조건입니다. 그걸 그냥 두고 종전선언인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산가족도 마찬가지로 다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 북한 동포, 북군 포로를 위한 수석 대변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남북 대화에 인권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유엔 총회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다시 상정됐고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최근 서울을 잇따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전시 전후 납북자 단체, 북한 억류자 가족,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가족과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연대해 다음 달 세계 인권의 날까지 화요일마다 김정은 고소 고발대의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의 대표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엊그저께 10월 31일 유엔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이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상정해서 14번째 북한 인권 총회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1월 13일에는 억류자 또는 정치범 수용소가 주체가 되어서 형사고발 내내 기자회견이 있고 그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해당 북한인권 단체들이 릴레이 고소 고발 진정을 역사적인 201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에 이르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런 압박을 통한 방법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주 VOA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고 현재와 같은 남북 간, 북미 간,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대화와 접촉,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토록 유도, 지원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증진하는 실효적 방법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의 인권과 민주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진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해서 이뤄진 산물이라고 반박합니다. 박선영 이사장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 보장되게 하려면은 북한 정권이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점점 안하무인으로 하는데 거기에 가서 아무리 협상을 해봤자 북한 주민의 인권이 향상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국군포로나 전시전후 납북자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47년을 보낸 뒤 지난 2000년 귀환한 유영복 전 귀환 국군용사 회장은 북한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국과 합의한 점을 지적하며 전우들의 생사 확인이라도 해줘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적대 행위를 안 하겠다고 11월 1일부터는 적대 행위를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북군포를 억류하고 있는 게 적대 행위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북한도 적대 행위를 해소하겠다고 했으면 국군포로 문제도 솔직하게 말하고 만약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그럼 북한에 억류했던 그 국권은 명단에 없는 넘겨달라. 명단에 없는 넘겨서 여기 한국에 맞으면 미련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라도 알려주고 지원하게 이렇게 해서 진정한 화해를 해야 진정한 화해가 되는 거지. 이걸 감춰놓고 한다면은 이건 진정한 화해가 되지 않으며 6.25전쟁 역사의 오점으로 나올 것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This land is my land.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의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 동남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유 씨의 다섯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여기 우리 딸 사줘. 자기 노래 불러가지. 엄마 심심하 노래 좀 해줘 이랬더니 너무 부자 얘 키도 크고 되게 슬퍼요.
50대 탈북 여성 그레이스 유 씨에게는 18살 난 딸이 있습니다.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4년. 문자를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딸을 곁에 둘 날이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마마, 워 리제니, 미유니, 너 몽샹. 그러니까 나는 엄마를 이해한대요. 엄마가 엄마 꿈이 있는 거를 이해한대요. 유도슈호 샹니 때때로 자기 생각을 하는데 后来放就忘记了.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엄마한테 갈 수도 없고 엄마하고 어떻게 가까울 수도 없고
어머니는 엄마한테. 음성으로 남기고
예 딸은 글자로 남기고
돌이켜보면 생애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희망이 돼줬던 고마운 딸입니다. 인신매매로 중국인 남성의 아기를 갖고 출산 전까지 짐승처럼 숨어 지냈던 그 시간들은 지금도 따라다니는 악몽 같은 세월이지만 바로 그때 엄마를 살게 한 건 뱃속에 있는 딸이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레이스 씨는 딸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긴 이별을 했습니다.
제가 한 7년을 못 본 거예요. 딱 봤더니 애를 11월 달에 갔었거든요. 2011년도 11월. 그 동네에는 못 가요. 내가 시내에다가 집 잡고 걔네 집은 조금 이제 시골인데 그래 갔는데 그 쌩쌩 겨울이 동북이 추워요. 마이너스 30도까지 가고 애가 속옷도 하나도 없고 그냥 남의 집에서 주워온 까만 이제 솜옷을 그 위에다 그냥 걸치고 있는 거예요. 거지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딸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키가 그때 한 1m 4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걔 딱 보는 순간에 땅을 치면서 통곡했어요. 그 큰 길 옆이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애를 달라고 너무 울었거든요. 나 애 내가 진짜 잘 키우겠다고. 나는 대학까지 졸업했으니까 나는 애를 키울 수 있는 내가 10년을 교사를 했잖아. 나는 정말 애를 잘 키울 수 있다. 엄청나게 애를 잘 키웠어. 제가 있는 동안은 같이 못 살아도 병원에 가서 애기 때 많이 아프잖아 애들이. 근데 한 번도 아픈 적 없어 우리 애는. 제가 너무 케어 잘해가지고 매번 애 내달라 그럴 땐 안 주더니 애를 니들이 거지를 만들어놨군. 걔 보러 가서 옷 차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러는 동안 딸의 학업 성적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선교사가 됐던 그레이스 씨가 중국을 아주 떠났던 2014년까지 그렇게 딸과의 추억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레이스 씨의 딸 리리는 엄마의 사랑을 머금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근데 내가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옷 입히고 공부 배워주고 하니까 애가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한 매일 자고 나면 커요. 자고 나면 크고 자고 나면 크고 하더니 제가 한 3년을 걔 곁에 있었거든요. 11년도부터 14년까지. 1m 65를 확 커버리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걔만 보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머리에다 서 놓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시간만 되면 그걸 성경 쓰게 하고 너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다 하나님이 너 너무 사랑하고 엄마도 많이 사랑하는데 미안하다. 걔만 보면 죄스럽죠. 계속 엄마는 죄인이다. 너한테 진짜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엄마 너 사랑한다.
난 잠시 눈을 붙지.
그레이스 씨는 지금까지 해주지 못했던 것, 앞으로 해주지 못해줄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동원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줄만 알았는데.
돈 주고. 기억나세요?
아, 그 마지막 날은 내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냥 그렇게 밥 못 해줬어요. 제가 많이 아파서 거기서 아파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아파서 있다가 말 없이 그냥 떠났어요. 그때 애기 데리고 떠났으면 참 좋았을 거를 안 데리고 떠난 게 너무 후회가 돼요. 나는 이제 이게 나는 이제 탈북자니까 가다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애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길일지도 모르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무서워서 애 못 데리고 떠났는데 떠났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애와 같이 공부도 지금 잘할 건데.
어떤 마음이 어떠셨어요? 언젠간 보겠지만 한동안 못 볼 텐데.
어릴 때 떠났을 때하고는 차원이 틀렸죠. 어릴 때는 요만한 아기를 두고 떠났으니까 그때는 진짜 가슴 아팠었어요. 그때는 매일 울었죠. 근데 애가 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고 밥도 잘하고 빨래도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앞가림 다.
예, 그러니까 또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동생들 다 덜 보고 아빠도 덜 보고 아빠가 좀 부족하니까 아빠 옷도 다 빨아주고 밥도 해주고.
그렇게 떠난 그레이스 씨는 태국 난민 캠프로 향했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엄마가 미국에 와서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동안 릴리도 집안일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집에서 돈이 많으니까 애한테 그 가게를 하나 차려줬어요. 예, 그래서 소학교만 졸업하고 공부 못하니까 중학교 못 간 거예요. 가게 하나 차려줘 걔 이름으로. 뭐 매상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
무슨 가게야?
그 야채도 팔고 식품도 팔고 온갖 거 다 파는 거지. 우리가 먹는 거 다 팔아요 거기 집에서. 뭐 고기도 팔고 냉장고에.
조카들을 업어 키우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장사까지 하는 딸이 엄마는 안타깝습니다. 보름에 한 번 연락을 주고받는 딸에게 그래서 엄마는 이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나와서 죽고 싶은 나를 살렸고 나는 너 때문에 진짜 살았다. 너는 내 생명의 운인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너는 앞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너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제가 인권 변호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 너무 불쌍하잖아. 이게 가면 제가 선교사로 다니면서 지금 동북산성 다 다녔거든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엄마 버리고 간. 엄마들이 잡혀간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자기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변호를 해주면.
그레이스 씨는 멀지 않은 미래에 딸을 이곳에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걔는 네, 미국 국적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기 데려와서 공부 좀 시키고 다시 거기다 이제 큰 회사 차려가지고 걔가 정말 영향력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거죠. 엄마 없이 컸고 삼촌네 집에서 개고생하면서 가봤고 삼촌 애들 다 키웠고 거기서 이제 도와줬고 그 다음엔 자기 또 가게 꾸리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게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레이스 씨는 딸 리리가 이젠 엄마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힘든 시기를 잘 견뎌온 여자로서 서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얘기 잘 통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크면.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시간에 그레이스 유 씨의 마지막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양덕 지역에 오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 14도, 남포 아침에는 7도, 낮에 1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3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에는 9도, 강계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 14도. 개성도 아침에는 8도, 낮에 14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함흥과 신포, 원산, 장전 지역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흐린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 10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5도. 장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3도. 청진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0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지역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비 내리겠고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1월 7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중간선거가 6일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은 100명 가운데 35명을 새로 뽑고 하원 의원은 435명 전원을 선출합니다. 또 50개 주 가운데 36개 지역에서 주지사 선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중간선거가 친 트럼프 대 반 트럼프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며 선거 결과가 향후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현재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하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중 43%는 민주당에 투표할 뜻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40%였습니다. 또 유권자 18%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8일 뉴욕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4개 항목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4일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뉴욕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와 관련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도 이란 은행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는 5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 중립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일부 이란 은행의 서비스망 접근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지만 더 폭넓은 국제금융체계의 안정과 통합이라는 이익을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작은 거래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지난 1973년 설립됐으며 현재 200여 개 나라 1만 천여 개 금융기관과 기업이 가입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5일 흑해 상공에서 미국 정찰기에 위험한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가 흑해 국제공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해군 정찰기 앞으로 매우 가깝게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투기의 접근 장면을 포착한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25분간 미군 정찰기를 따라붙었으며 한 차례 더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 조종사가 영공 침투를 막기 위해 출동했으며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 상공에서 미 해군 정찰기의 근접 비행에 미국이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실험용 원자로 건설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5일 리야드의 압둘라지즈 과학기술 도시를 방문해 실험용 원자로 사업을 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고갈에 대비해 앞으로 20년간 원자력 발전소 16기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총 8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우디는 원자로 건설이 석유 고갈과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사우디의 원자력 개발이 경쟁자인 이란과의 핵 경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빈 살만 왕세자는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사우디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